인생은 거친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때로 외롭기도 하고 지쳐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언제 이 광야의 길을 떠나겠는가? 여러분, 그림 한 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나 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 그를 만나. 술 좋아하시는 분은 아, 성경에도 술길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광야라는 말이 나오고 만나라는 말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광야에 만나.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광야에 만나가 뭘까? 오늘 여기 광야에 만나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좀 썰렁합니까? 예. 따라합시다. 광야에 만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요, 절대 하나님은 나 혼자 버려두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장, 시내 물가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때에 언제 변화되느냐? 고난을 통해서 배울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내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광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광야에게는 광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학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학교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16장 전체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 또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나? 여러분, 원망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모든 그 형편들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사, 또 관계적에서 어려움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만 보면은 어둡고 낙심되지만은 그 그림자 넘어 있는 실체를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광야에서 하갈이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특별히 하갈 중심으로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먼저 그첫 번째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반드시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하갈이 그녀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현상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사자가 그녀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제2위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창세 때부터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시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만났다는 것은 찾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언제 예수를 알았어요? 내가 언제 복음을 알았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알았습니까? 내가 언제 서부교회를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찾아오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벌이 꽃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꽃 속에 있는 꿀벌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1절에서 6절까지 알아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우상의 장소에서 그를 불러서 가나안으로 불러드립니다. 하란을 거쳐서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쫓아 왔습니다. 기근을 만날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애굽 여자 하가를 여종으로 삼고 데리고 옵니다. 75세 부름을 받았는데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밤에 하늘의 별을 보게 합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바로 이것이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약속을 받았어요.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런데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가도 8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조급증을 여겼던 아내 사례가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허락지 않네, 않아요. 이 허락이란 말이 나오는데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내 여종 애굽 여자 하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의를 합니다. 여보, 내 여종 하가를 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우리는 어쩌지 않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참 어리석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마치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뒤에 놔두고 그는 분명히 네 몸에서 네 아내를 통해서 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가를 취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갈이 여종이 임신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16장 4절에 보니까는 임신한 걸 알고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여종이 주인을 업신여겨 사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여기 5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참 잘못은 누가 했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잘못했지만은 그 원인 제공은 아내거든요. 내가 지금 이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저 여종이 나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그럼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눈에 좋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가는 광야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사막이요. 광야라는 것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있고 여기는 사람이 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자들이 가끔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상인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물을 파놓았습니다. 그 이름 모를 우물, 술길로 가는 그 샘 곁에 그가 털썩 앉아가지고 어떡하나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목이나 좀 축일까 하고 봤는데 거기 무슨 물이 있어요? 메마르죠? 그때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주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아니 그동안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종살이 할 때도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관계를 가지면서 아이를 낳을 가졌을 때도 하나님이 다 계셨어요. 그런데 비로소 하갈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위기 상황을 봤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를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언제 하갈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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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찾았던가요? 아니요. 그분이 먼저 찾아왔을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은 항상 볼 수 없어도 태양은 우리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24시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내 앞에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나의 진정한 생명이요 소망이요 반석이시요 위로자요 그분을 만나 새롭게 출발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에도 찾은 즉 어깨에 메고 7절에도 찾은 즉 찾았으니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다.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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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다. 이런 아들을 찾는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억울한 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넘어진 자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피곤한 자를 넘어두지 않고 오늘도 찾고 찾을 때까지 찾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여인,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그 자체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던 수가성 여인 누가 찾았습니까? 그가 어떻게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먼저 인생이 힘들어서 외로워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외로워하는, 부끄러워하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먼저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치 않은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는 부지런히 예수님은 정오 12시에 시간에 맞추어서 왜? 수가성 이 여인이 12시에 물길로 오는 거 아니까 다 잠을 자는 시간에 부끄러워서 몰래 몰래 와서 물을 길러 오는 그 여인의 시간을 정확하게 아셔서 12시 전에 우물가에 털썩 행로에 피곤하여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12시가 되니 저복 여인이 물동이 들이고 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개같이 취급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가 이 물을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니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님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애쓸 거 없어요. 내가 주님 찾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쩌면 우리 가정이 광야고 교회가 광야고 내 직장이 광야고 내 마음이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디서부터 새 일을 행하느냐? 광야에서부터, 고난의 현장에서부터. 두 번째,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따라합시다. 사라의 여종 하가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이분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나의 신분을 알아요. 내 이름을 알아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얼떨결에 대답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렇습니까? 하가라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까? 멸시했잖아요. 모욕했잖아요. 아이 좀 가졌다고. 그런데 그것은 딱 숨기고 여의주님에게서 학대받은 것만 그렇게 녹두를 늘어놓는 겁니다. 지금 몰라서 그러겠어요? 하갈의 과거를 몰라서 현재를 몰라서 미래를 몰라서 그렇겠어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넌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인생은요 간단해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느냐?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 말이야. 잠언 16장 25절에 네가 아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의 비행기가 토론토 공항에 내리는데 그 빙판길에 쓱 넘어지면서요. 뒤집히는 줄 알았는데요. 그 큰 비행기가 확 뒤집히다. 사람들이 박쥐처럼 동동동동 매달려가지고 이제 착륙하려고 하니까는 이걸 쳤겠죠. 안전벨트를 했겠죠. 졸지에 뒤집혀가지고. 여러분 내 자녀가 졸지에 뒤집힐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졸지에 뒤집혀요. 교회가 졸지에 뒤집혀요. 목사가 졸지에 뒤집힐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네가 네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진다. 할렐루야. 주님 내 사정 모를 것 같아요. 시편 139편 4절 전체가 하나님이 안다는 건데 139편 4절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따라합시다. 아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통촉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내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과거 잊어버렸는데요. 주님은 다 아세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주님은 아세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애굽으로 가봐요. 여러분, 주인의 집을 떠난 종은요, 죽음입니다. 그 당시 법은요, 죽어버려요. 만약 발각되면은, 그 여자의 신분과 정체가 발각되면은, 그는 죽을 수밖에, 돌에 쳐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요. 피하여 도망간다고요? 주의 얼굴을 피해서, 주의 낯을 피해서, 어디 가겠습니까? 바다 끝에 그할지라도, 저 땅 끝에 그할지라도, 주님의 피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다 하세요. 다 하시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도망갑니까? 다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세요. 나의 과거를 다 하시는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과거에 잃어버렸던 거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문제 맡기세요. 염려를 맡기세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 알지도 못하는 거 다 맡기세요. 시편 32편 8절에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분 다 아시는 그분께 나의 미래를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님께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해라. 따라합시다. 복종하라. 네 신분은 여종이다. 네 자리를 떠나지 마라. 선을 넘지 말라. 너는 절대로 주인 될 수가 없으니 너는 복종해라. 가서 돌아갑니다. 사라의 학대받는 그 사라의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같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속에 씨가 있는 걸 압니다. 임산문 걸 다 압니다. 11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뭘 낳는다고요? 딸을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는다고요? 오늘 21세기에도 여러분 초음파 해봐야 하는 거예요. 배가 뻘떡 뛰어나오면은 옆구리가 나오면 들어가면 뭐 딸이고 아들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벌써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4천 년 전 이야기예요. 저게 4천 년 전 이야기.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도 알고 신분도 알고 상태도 알고 그 속에 있는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까지 다 알고 그리고 그 이름을 뭐하라 하리라? 이스마엘 하리라. 성경에서 최초로 낳기 전에 이름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뭐요? 들으셨다다. 안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부모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식이 친구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네 고통, 네 눈물 다 안다. 광야에서 만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광야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다윗의 황금시, 믹담시예요. 여러분 시편 56편 표제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군사를 피해서 3천명의 군사를 풀어놓고 그를 잡으려고 할 때에 광야로 토굴로 동굴로 더 이상 수풀로 갈 데가 없어서 적군의 땅, 블레셋 땅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서 발각이 돼요.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쳐 나올 때 지은 시가 다윗의 황금시, 믹담시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유리함을, 방황함을 광야에서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도가니의 지와 같은 나 주께서 그 모든 걸음걸음을 계속 카운트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 책이라는 것은 다윗의 일생이 기록되는 책을 말합니다.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그때부터 다윗이 70세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기록되는 모든 개인의 일상의 책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책을 여러분 대한 책에다가 다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다 안다는 거예요. 철저히 안다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 책 보자! 네가 뭘 했느냐 보자! 생명책에, 행위책에 바로 두 가지 책이 개인에게 있습니다. 생명책은 단수요, 행위책은 복수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따라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데 행위책 보니까 죄밖에 기록된 게 없구나. 너는 지옥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됐으니 구원이고, 행위책을 보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번 보자. 그런데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어. 다 예수의 피로 도말해버렸어. 할렐루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린 것까지라도 다 기록되어 그날의 상급이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내 사정, 내 형편, 내 눈물, 주님께서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책에 다 기록을 해놨다. 주님은 다 아신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에 수가성 여인 또 해봅시다. 그물을 내게 주소서. 네 남편 데려와라. 없나이다. 그래, 네가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한 분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배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나아가서 그 동네를 복음화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생각할 때에 나는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주님 모든 것 다 아시니,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아시니, 주님 내 모든 것 다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주님 눈 안에서, 주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아멘. 다 아세요. 난 여러분의 사정 다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손주가요, 어제 한글 학교 끝나고 점심때 밥을 먹는데 우리 사모가, 아내가 내 국수를 해줬는데 친구 앞에 앉아있어요. 친구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걔는 한국에서 가져왔으니까 사모를 잘, 우리 할머니를 잘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나 봐.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거 저거는 내 엄마의 엄마야. 그렇게 그래. 저거는 내 엄마의 엄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도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줍지 않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압니다.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압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 거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염려를 다 아시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네 염려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13장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따라합시다.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냥 아실 뿐만 아니에요. 도와주신다는 거요. 여기마다 다 지금 하나님은 아시는데 각자 개개인의 양복을 맞추면은 그 사람 맞게, 사이즈에 맞게, 스몰이냐 미디움이냐 라지냐 엑스라지냐 거기에 맞춰주듯이 기성복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치수를 채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알맞는 은혜로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안성맞춤으로 딱 맞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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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보살펴 주신다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 보고 살펴주시는 하나님.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니. 믿습니까? 여러분 14절을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따라합시다. 부엘라헤로이가 아니고 부엘라헤로이. 참 발음하기도 힘들잖아요. 제가 칼럼에 썼는데 제가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4시경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서 부엘라헤로이 이게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또렷해지면서 선명해지면서 분명해지면서 내 입에서 부엘라헤로이 이게 방언인가? 그래서 침대에서 성경책을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16장 14절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려운 지명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갔죠. 뜻만 알고. 내 뜻도 잊어버렸어요. 다시 찾아보니 여기 성경책 나나주 3에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따라합시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여호와의 사자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갈이 지은 거예요.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이라는 것은 living,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로이라는 것은 라, 주목하고 있다, 보고 있다, 보살피고 있다. 할렐루야. 저게 구원의 우물물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구원의 우물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그는 이름 모를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고 지었으니 거기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해갈을 했을 것입니다. 하갈이란 이름의 뜻은 도망자란 뜻이고 떠돌이란 뜻이고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보살피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죄사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저 여호와의 사자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란 말이 나옵니다. 광야교회가 바로 뭐냐? 우리가 부엘라헤로이,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우물물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목을 축이면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이 세상에서 광야의 길을 지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부엘라헤로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것, 멸시하고 남을 멸시하다가 학대받아가지고 도망자가 되었던, 떠돌이 신세가 되었던 그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 다 안다, 네 사정 다 안다. 그럴 때 그는 감격하여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썰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진 법이 없다. 아버지가 허락해야 된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는 참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부엘라의 로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광야에 있습니까? 인생의 광야에 홀로 있을 때 어디서 와서 어디서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우리 때 하나님은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아시기에 보살펴 주십니다. 부엘라 엘로이, 하나님의 임재, 돌보심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걸어가면서 신뢰하게 되기를, 그래서 새 인생의 출발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